안녕하세요. 코인여다 김정희입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비트코인 저점 잡는 법 그리고 대역전극 시나리오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하락세가 되게 가중이 됐었잖아요. 혹시 지금은 비트코인이 조정의 하단 국면이 아닌 명확한 하락세로 전환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선 상승세다 하락세다 하는 정의부터 좀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상승세라는 것은 최고 전저점 혹은 유효 꼭지점이라고 전문적으로는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효 꼭지점에서 15% 상승한 것을 그때를 우리는 상승세라고 일단 상승세 진입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하락세는 반대가 되겠죠. 상단에 있는 유효 꼭지점으로부터 15% 떨어지게 되면 아 여기서부터 하락세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 상승세다 하락세다 하는 것은 쭉 이어지다가도 가다가 다시 상승세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상승세가 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1차, 2차 상승세, 3차 상승세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식 상승세가 돼서 N차 상승세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락세도 마찬가지입니다. N차 하락세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전반기에 상승세가 8번의 계단을 형성했다는 얘기죠. 8차 상승세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들어서 후반기죠. 이젠 후반기에 들어서는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처음 일어나는데요. 이게 1차 하락세, 2차 하락세, 3차 하락세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반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세와 하락세 사이의 구간을 우리는 조정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혹은 계단식으로 내려갈 때 자꾸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하락세이긴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조정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명확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조정 구간이죠. 반등하고 있으니까. 다시 만일 이것이 하락세로 본격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때는 4차 하락세가 돼야 되는데 그 4차 하락세는 지금까지 3차 하락세의 최하위 하 가격을 돌파해야죠. 그래서 그걸 최고 전저점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하락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에는 혹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단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계단식으로 떨어질 때 앞에 최고 전저점,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것을 저점이라고 하죠. 그때는 저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숏포지션 치겠죠. 물론 저희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눈뜬 장님처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그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읽고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전체적인 틀로 본다면 알고리즘적으로 본다면 그때 우리가 숏포지션 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세를 보더라도 그때는 아 이건 하락세구나 하는데 비중을 더 둬서 가중치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혹시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반등할 수 있다면 어떤 이유로 반등을 예상하실까요?
지금 이 질문이 약간 어폐가 있는데요.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이게 하락하게 된 것들은 이 7월 달 들어서 장기적인 관점과 바로 현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현상적인 문제로는 비트코인 매물이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마운트 곡스 예고된 악재긴 해도 마운트 곡스가 그 환급해준 비트코인 물량이 14만 개가 되는데 그게 동시에 나왔고요. 물론 다 나온 건 아닙니다. 일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독일 정부가 느닷없이 5만 개를 팔았어요. 이때 하필 팔았어요. 그 다음에 비트맥스라는 그 선물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 역대 두 번째로 3만 거의 5천 개 이상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순 유출량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합쳐보면 약 20만 개가 비트코인 20만 개가 7월 초에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많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예측을 했었는데, 예, 이때 반등의 그 서곡이 펼쳐집니다. 그 서곡의 첫 번째는 바로 트럼프 진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트럼프 진영이 우리는 트럼프가 이렇게 친암호 앞에 천명을 했으니까 공화당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인 암호화폐 업권법을 입법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원 규제법이 아니라 지원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이든도 큰일 났잖아요. 바이든 캠프에서도 이번에 공개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친암호화폐로 돌아가겠다. 거기에 의해서 업권법, 그 특정 업종에 대해서 권장하는 법, 이 업권법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 해서 실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트럼프가 자기가 재집권하게 되면 미 연준, 미 연방준비위원회 FED라고 하는데 지금 파월이 의장으로 있습니다. 이 막강한 조직을 없애버리겠다. 아이, 폭탄적인 발언을 막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 연준에서 사실 상당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것도 엊그제인데요. 어떻게 연설을 했느냐면, 옛날에 내가 인플레가 2%까지 잡히기 전까지는 내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 무시하고 그 상관없이 이 고금리로 경제가, 고금리가 지속되면 경제가 악화되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대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실제로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공화당 그 트럼프의 그에 대한 반발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곳이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3대 주식시장이 일제히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반등을 이제 더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블랙록 아시죠? 블랙록 ETF 하면 유명합니다. 블랙록 ETF가 지금까지 총 구매한 것이 180억 달러인데요. 지금 요번에 2억 달러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아까 내놨던 물량들 있잖아요. 약 20만 개의 물량들. 그중에 약 30만 개는 팔릴 걸로 예상했는데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데 왜 팔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반등의 소곡이 펼쳐졌다. 그러면은 남은 악재는 무엇일까요? 남은 악재는 바로 선진국의 모든 당들이 다 지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포퓰리즘을 내세운 상대 당들이 다 지금 정권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시화됐어요. 그러면 미국이 아니고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데니까 그렇다 치고, 이 나라들이 포퓰리즘으로 돈을 막 뿌리겠다고 한다면 국채를 고금리로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과 좀 달라지는 거죠. 미국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로 가겠다.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금리 인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느 쪽 편으로 들어야 될까 하는 고심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미국 편이죠. 미국의 업권법만 만들어 놓으면요, 그때는 비트코인이 정말 날개를 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이제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이 알트코인들을 전부 금융상품의 증권으로 보겠다. 이런 것이 지금 미 연준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기관 이름이 CFTC인가요? 하여튼 미국 선물상품거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위원장이 아니다, 알트코인 전부가 증권은 아니야. 70, 80%는 우리 상품으로 봐야 돼. 우리가 관리해야 돼. 이 말은 뭡니까? 상품으로 보는 순간 규제법을 만든다 해도 증권만큼 고시의 의무를 진다든가 증권만큼 막 그렇게 통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 지금 바이든 정부가 첫 발을 친 암호화폐 첫 발을 내는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글쎄요. 웬만한 악재는 이제 안 될 겁니다. 지금부터 9월 금리 인하, 그 다음에 11월 대선, 아 고속도로가 펼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회장님, 혹시 과거에 비트코인 대세 하락장 후에 대역전극이 시작이 될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났었나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이 정말 트럼프 시절에 엄청나게 좀 비트코인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가 무너졌고요. 뭐 정말 이게 비트코인은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해서 가격이 무려 80% 떨어졌어요. 75%. 이게 막 반토막도 아니고 반에 반토막 빵빵 떨어졌어요. 지금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 정책으로 돌아서겠다니까 참 얄팍한 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땐 그렇게 지독하게 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반전의 서국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 반전의 서국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걸 바이낸스가 만들었습니다. 바이낸스가 뭘 만들었느냐? 2019년 1월에 런치패드를 만들었어요. 이 런치패드란 게 뭐냐면 직역을 하면 우주 발사대인데요. 우주로 뭐 로켓 발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코인을 띄우겠다. 알트코인을 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그 당시 ICO에서 IEO로 넘어왔잖아요. 그 코인의 이제 자금 모집 방법을 이제 거래소를 상장하는 조건으로 모금을 한 것을 IEO라고 합니다. 이 IEO의 대표적인 게 런치패드입니다. 이 런치패드가 1919년 처음에 무려 참가한 사람들이 참가하자마자 단숨에 100배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그 런치패드에 참가하게 딱 하는데 누가 먼저 하느냐. 뭐 그냥 우리 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팀에서도 그날 저녁에 집에도 못 가고 사무실에 다 앉아서 그 투자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죠. 그 당시 참 불장도 이런 불장 없다. 뭐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로 나가고 뭐 누구 몇백 몇십배 벌었다더라 뭐 난리가 나니까 관심들이 그 식었던 관심들이 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런치패드는 2019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약 거의 40회 정도 하다가 이제 인기가 시들해져서 안 하고 지금은 런치풀만 하고 있죠. 런치풀로 해서 상장하고 싶은 것들만 이제 그 인큐베이터로 넣어가지고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이제 반등의 서국이 다시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불장을 만들려면은 도화선이 될 만한 게 제일 큰 게 그 트럼프가 재선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파월 장말대로 요번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CBDC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CBDC란 것은 바로 디지털 화폐 시대에 쓰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달러를 그냥 디지털 화폐로 1대1로 만든 것을 CBDC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죠. 이것을 전 세계가 다 연구해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갖고 있고요. 중국은 제일 먼저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가 감미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에 말했듯이 중국은 가능해도 미국이나 한국은 불가능한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이 CBDC로 거래를 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모든 그 정보가 중앙이 다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게 말이 돼요? 통제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돼버린, 너 돈 얼마 가지고 있잖아. 다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반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번에 결판 날 겁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를 CBDC로 열 것이냐 아니면 암호화폐로 열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결정났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우리는 암호화폐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화폐 제일 속도 빨리 내고 있는 데가 스웨덴인데요. 이 스웨덴도 CBDC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CBDC는 우리나라도 2018년 연구에서 지금 다 갖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못 쓰는 이유는 바로 개인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감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저항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CBDC가 안 된다라고 공언했다가 많은 질문도 받은 적이 있는데, 예, 앞으로도 CBDC 힘들 겁니다.
비트코인 하락 시에 숏포지션으로 추가 수익을 버는 선물 거래 말고 일반 현물 거래 투자자분들은 어떤 때에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장님께서는 어떤 지표를 주시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현물 거래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락세에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팔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이쁠 방법이 없잖아요. 싸게서 비싸게 팔겠다고 들어간 사람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익볼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팔고 나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현물거래는 해서 안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현물거래는 알트코인만 하는 것이다 라고 내가 규정을 아예 딱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물거래를 못하면 어떤 방식이느냐? 아니, 선물거래를 해야죠. 아마 지금 이제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고수들은 이번에 속으로 하얗게 웃었을 겁니다. 왜? 떨어질 때마다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선물거래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현물거래는 절대 장기 보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다.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 이게 올라가고 끝없이 올라가는 은하열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팔아서 그만두는 것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반등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고래들과 그리고 기관들이 하방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반등 세력에 올라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저가죠. 지금 현재는 저가고, 물론 이 저가라고 해도요, 아까 3차 하락세를 위해서 제일 전저점이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게 되면 현물거래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3차, 4차, 5차, 6차, 7차 떨어질 수 있잖아요. 거기가 저점이라고요. 예? 그 저점 이하까지 그 존버를 하려면은 아예 몇 년 내다보고 그냥 묻어두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하려 그러면 그때 그 저점에서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거래가 아니고는.
회장님 오늘 고견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코인유다 김영희였습니다.